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강의 세 번째, 삼강 민주주의, 대안적인 시민민주주의 제도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하고 다시 심화학습을 다음 강의부터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맨 마지막 강의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심화학습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대안경제체제론 한 다음에 또 심화학습할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비판적 논점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하면 맥이 빠지니까, 일단 중간에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좀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계속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환은 제가 쓴 건데, 제목은 민주주의 질적도약 삼강민주주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1편에 보면은 삼강민주주의 제안의 맥락에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2편으로 가서 3페이지, 대안 모델의 원칙과 작동 원리.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모델과 시민민주주의 공부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루었던 모든 기준들을, 모든 기준들은 아니고, 규범적 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원칙. 온전하게 대표된 인민이 공공의 논의장에서 개방된 심의를 통해 도출된 의사가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대표된 영역은 대의의 온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민이라는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보통의 인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공의 논의장에서는 혼자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을 보고 혹은 사적 이익의 추구만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결정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논의장, 토론과 설득과 논쟁이 오가는 공공의 논의장.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들이 제시되고 합당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논거들이 좋은 논거로 취급되는 그러한 논의장에서 개방된 심의를 통해 도출된 의사가 관철되어야 된다. 여기서 개방성은 엘리트주의, 비밀주의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개방된이란 말이고, 심의, 우리가 살펴, 심의의 어떤 장점들, 정보 교환, 브레인스토밍, 제한된 합리성의 극복, 그런 심의를 통해 도출된 의사가, 그러니까 심의 이전의 의사가 아니라 심의를 통해 도출된 의사. 그래서 즉각적이고 무지한 어떤 여론이 아니라 그런 의사가 관철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참조되는 의견이 아니라 헌법적인 의사결정 권력을 갖는 제도적 힘으로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여기서 이것이 규범적인 원칙인 이유는 우리가 롤즈의 정의론이나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에 비추어서 민주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현재의 세계가 있고 어떤 윤리학이나 윤리학과 결부된 어떤 기술적인 지식과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다수가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는 동어반복적인 자기정당화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체계 내에서 위치를 가지는 것은 바로 부분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의사결정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한 장치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인민의 지배라는 그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셈이죠. 그런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의 지배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모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의 지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의 우열을 가릴 만한 척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의 지배를 형식적인 대의민주주의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곧 인민의 지배란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엘리트들을 뽑고 그 엘리트들이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두고 경쟁을 하고 그렇지만 대의는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나타나는 어떤 인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위임을 받은 그 수임자가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민의 지배라는 것은 인민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인민, 단순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언제나 대표자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고, 밖으로 드러난 그런 여론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자는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 있고, 또는,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투표하는 체제,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인민의 지배, 우리가 대안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탐구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척도가 개념의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념의 분석으로 도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모습을 기초 지어야 하는 지식은 바로 사회윤리학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윤리학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자원의 평등론을 공부할 때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의사결정 절차로서 구체화시킨다면은 그것은 바로 온전한 대표성과 공공의 논의장에서의 개방된 심의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론이나 사회윤리학을 제쳐놓고 이야기한다면 즉각적인 대중의 여론이 직접 민주주의의 조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책이나 결정하는 것을 비판할 척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동어 반복적 체계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로서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내는 그런 절차들은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식적인 대의제도 혹은 비체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엘리트주의나 직접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에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체제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특히 여기서 심의가 윤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숙고했더라면 내렸을 의사결정이야말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분제 사회가 있는데, 그러한 신분제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자신의 신분과 예절과 도덕, 사회 준칙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형태로 예라는 어떤 예, 인의 이런 개념 하에서 사람의 도리를 설명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한 어떤 가치관 사회 문화 내에서는 사람들이 신분제를 즉각적으로 심의되지 않은 의견에서는 정당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신분제에서 하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한 의사결정 절차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숙고하고 합당한 근거 위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GSL 그러한 결과야말로 정의론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된 원칙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한민주주의 모델의 어떤 중심적인 핵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는데, 이 빠진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모델을 하면서도 다루었고, 밀온 리버티를 공부하면서도 다루었듯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의사결정 절차나 자원의 평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권리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이 이제 두 문장으로 표현돼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즉, 설사 온전하고 대표된 인민이 개방된 심의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도출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절차 자체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은 통상적인 의사결정 정족수보다 더큰 힘든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되는 2단계적 정족수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훌쩍 들어가서 위의 원칙을 가장 많이 준수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모습은 과도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델이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지역 회합입니다. 이 지역 회합은 지역 심의회의의 다른 말이죠. 이 지역 심의회의라는 것은 인민들이 후보군에서 뽑혀서 참여해서 전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투표하는 그러한 헌법적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 해압의 범위는 지금의 선거구를 조금 더 나눈 지역구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구 국회의원 한명 뽑는 그런 선거구를 말하는 거죠. 관악을 선거구, 관악은 관악갑과 관악 이렇게 나누어지죠. 선거구에 속하는 지역의 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개방성을 더 늘리고 지역 해합들이 한 시기에 서로 다른 의제를 다루면서도 그 충분한 수로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까 말했듯이 역할은 지역의 의제와 전국의 의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심의와 의결이 지금 대의기구인 국회가 하는 일을 모두 가져오는 또는 지방의회가 하는 모든 심의와 의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선 밑에 내려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회합의 구성원들은 지역민들이다. 지역과 전국의회의 의석수의 평균 비례에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당별로 지역해합인단 대기인 풀이 형성됩니다. 이 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50명의 참가자가 요구되는 지역해합의 풀은 50명, 50명, 50명으로 나뉘어져서 이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정당 연계 비율로 이루어지는 풀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정당 명부 비례대표 투표 지지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아니라 정당 명부 투표 지지 비율에 따라서 50명의 참여자 수에서 할당받는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꼭 당원이 아니라 그 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그 당의 후원 회원일 수도 있고, 그 당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의 어떤 지역위원회나 그 당에서 잘 아는 사람이겠죠. 각 당은 중간에 내려가면은, 자신이 할당받은 수의 2배 이상의 수로 해합인단 풀을 형성합니다. A당이 바로 이전의 총선에 10% 정당 지지를 받았다면 5명의 수를 할당받게 되는데 10명 이상을 예비해 놓게 되는 것이죠. 2배 이상의 대기자가 필요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10명 중에서 5명을 무작위로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한 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면 다음 대기자로 순번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50명은 결사체 연합 연계 비율로 이루어지는 풀입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지역해합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는 결사체들은 연합을 결성하고 연합에 속하게 됩니다. 연합을 결성하지 않으면 전체 결사체에서 하나의 결사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 미미해서 해합 의석을 배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의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지역 의제와 전국 의제와 관련해서 지역 의제 풀은 지역의 어떤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결사체들도, 그 지역에 주어지는 뒤에서 살펴볼, 정치 쿠폰에 따라서 지역 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꼭 하나의 결사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달리해서 결사체들이 연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가보면, 각 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뒤에서 얘기할 결사체 지원 쿠폰, 즉 정치 쿠폰 획득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연합에 속한 결사체들이 받은 총 쿠폰 수가 전 국민 쿠폰 수 또는 지역 해합 디스트릭에 속하는 전체 쿠폰 비율에서 그 결사체가 획득한 쿠폰 비율에 따라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유권자들이 500원짜리 쿠폰을 한 사람당 1년치용으로 5장씩 받는다면, 여기 500원짜리 쿠폰이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 500원이고 한 장당 100원이겠죠. 전체 쿠폰 수는 1억 5천만 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뭐 어떤 결사체의 경우에 3.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사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서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이합집산 스토브리그 같은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짜게 되면은 그 비율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쿠폰을 배분하게 되니까 그 쿠폰 배분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서 연합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결사체는 비영리적인 비정부기구를 뜻하기 때문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단체에 한 장의 쿠폰만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집중 투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자기 정체성의 복수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질적인 집단 내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온전하게 대표하는 장치인 것이죠. 즉, 다섯 장의 쿠폰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결사체에 보내지는데, 직능 단체와 조합을 포함하는 이익 집단에 보낼 수 있는 쿠폰은 단두 장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두는 이유는 직능별로 분열된 이익 집단이 이름만 달리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물론 어떤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 결사체의 활동은 중립적인 언어를 표방하고 있다도 분명히 어떤 이익 집단에 호의적이겠죠. 그 정책의 결과.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익 집단과 그런 어떤 공공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와 다른 이유는 이익 집단은 일단 결사되는 이유 자체가 그 이익이 공정성의 근거에서 옳건 그르건 일단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것에 결사하는 거고, 물론 이제 심의의 틀로 들어오게 되면은 레토릭은 보편적으로 다른 집단에게도 합당한 그런 레토릭을 써야 되겠지만, 결사의 이유 자체가 그런 것이고, 공공성의 내세우는 시민단체들은 결사의 이유는 결사의 이유 설립 이후부터 그런 보편적으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결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제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비율이 구성되는 지역 해합인단의 풀 역시 실제 참여자의 2배 이상 대기인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사체의 간사나 뭐 간사가 될 수도 있고 또그 결사체의 회원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결사체의 후원자나 또는 그 결사체에서 벌리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그 결사체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결사체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신청하면은 결사체가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비율의 두 배만큼 뽑아서 대기인단을 형성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 일반 신청자로 구성되는 해합인단 풀인데, 시민단체와 정당의 선택을 통하지 않고 인민은 직접 해합인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투표권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인 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기자가 두 배수가 아니라 몇 배수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 해합이 열렸을 때이 해합인단 풀 중에서 무작위로 50명이 참여하게 되고, 물론 이제 대기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가겠죠. 이때 신청자 수는 만약 50명이라 그러면 역시 10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수가 그보다 적으면 그 지역 해협 지역구는 신청자 수의 2분의 1이 되는 정도까지 일반 신청자의 배당된 수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90명만 신청하면 15명이 일반 해합자 정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 수가, 즉 대기인단에 신청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일반 신청자로 구성되는 해합인단 풀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두 가지 풀은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의식이나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7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은 3배가 넘는 비율만큼 정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명이 초과 신청된 것이고, 이 경우에 100 나누기 20. 이 계산 방법은 제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정원 조정 제도를 대기인단의 크기에 맞춰서 정하게 되어서 이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을 잘 하지 못해서 일반 신청자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비율을 낮추게 되는 것이고, 일반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정원을 그만큼 늘어나게 해서 시민단체, 결사체나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런 끈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직접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널리 놓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회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 지역 해합 참여자들은 이제 정치 부문의 배심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배심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은 그 배심인단 명단이 쭉 있으면은 거기서 검사가 고르고 변호사가 기각하고 또는 선택하고 변호사가 고르고 검사가 기각하고 선택하는 어떤 교차 신청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 사람 직장에서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되죠. 예비군 훈련이랑 똑같은 거죠. 안 나가면은 벌금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벌금은 없죠. 벌금은 없고 나중에 이제 약간의 그 제재는 있습니다. 제재는 그 사람 개인에 가는 어떤 다른 금전적이거나 다른 제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음 심의 회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청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성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되고. 배심 제도처럼 엄격하게 뭐 벌금이나 이런 걸로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자신의 등록되어 있는 그 회합에서 자신을 부르면 달려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요거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써본 겁니다. 사업자는 회합 참여에 협조해야 되고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고나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마다 해합인단이 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신청 기간 일주일이고 일정 시간 지나면 등록자가 결정되는데 등록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야 해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4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지금 이슈가 되는 의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익 집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표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의사들 자신과 친족들이 대거 등록을 해도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는 시점에 그 이슈는 이미 끝나고 말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직접 민주주의, 조정되지 않았던 단순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고무받은 여러 가지 나이브한 미래 학자들이 집에서 투표하는 것의 문제점은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단박에 알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부문에 친구나 친척이나 아들, 딸, 아버지, 할머니 다 동원해서 찍게 되는 그러한 사태를 조정되지 않은 인터넷 단순 직접 민주주의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의 직접 참여 제도를 생각하더라도, 특히 개방된 형식의 직접 참여 제도를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청자는 누구나 할수 있게 되는 개방된 해야빈단 풀이죠. 그래서 이 개방된 해야빈단 풀은 참여의 동인의 정도에 따라서 그 대표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특정한 의제와 관련해서 차별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해야빈 풀에 속하는 사람들, 참석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심의 회기가 끝나지 않는 한 4개월의 임기를 갖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풀에 속하는 사람들 중 이제 무작위를 통해서 새 참석자를 정합니다. 다만 4개월의 임기 동안 참석 실적이 불량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참석의 권리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보자. 신청하면 이익이다. 왜냐하면 나와 관련된 의제가 이슈가 되면은 거기서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했으면 부지런히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를 하는 사람이 모든 의제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특정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대대표되는 경우는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참석자들은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배심인단과 마찬가지로 시급을 받고 소액의 대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려면 일단 정당이랑 국회의원들한테 가는 돈을 좀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심의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된 지역 해합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이제 전국 의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A라는 사안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자. 근데 국회에서는 심의된 인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뭐, 아직까지는 심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수 없죠. 그냥 가상적으로 그런 의사와 무관하게 소문자 A라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은 그 법안 추진에 즉각적인 여론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추정된 의사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인민의 의사가 그 법안에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엘리트들의 토론이나 매스미디어 공략의 결과로서 그 법안에 태도를 바꾸어 반대하게 되는 결과도 있겠죠. 이런 사태에서는 지식인들은 혐의를 가질 수 있겠죠. 아, 클린턴 의료개혁을 정말로 인민이 동등한 지위에서 온전한 대표권을 가진 공공의 장에서 심의했다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고 사적인 이익 추구 집단인 의료계와 보험회사의 로비에 매스미디어와 엘리트들이 농락당하거나 야합하지 않았다면 의료개혁은 통과되었을 거라는 혐의는 가지고 있겠지만 비체계적인 여론 의존형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 혐의는 레토릭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아무런 제약도 받게 되지 않는 것이고, 추정적 심의 의사에 따라야 할 아무런 유인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남한의 어떤 정치에 관련된 뉴스에서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제도로서는 그 범국민적 합의가 지금 엘리트들의 토론을 받아들인 즉각적인 여론의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 제도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범국민적 합의는 좀더 범위가 넓혀진 관련 이익 집단들의 서클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국민적 합의라는 레토릭은 매우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에 그칠 뿐이지만, 이 대한민주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그 추정적 의사가 혐의에 그치는 레토릭이 아니라 헌법적인 의사결정 권력을 갖는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실제로 엘리트들이 통과시킨 그러한 법안이 추정적 인민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그 의제를 지역 회합에 발안합니다. 즉, 전국 의제를 다루는 지역 회합에 발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 회합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는 회합 지역구가 전체 지역구의 20%를 넘으면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권을 능가하는 지역 회합의 의결권이 넘어갑니다. 즉, 이 20%, 예를 들어서 22%가 여기서 검토해 보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22%의 회암 지역구만 그것을 검토하는 거죠. 100%가 다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약분업이다 그러면은 경기도 고양시 뭐 을구, 그다음에 관악 을의 을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덤성덤성 전국의 22%의 회합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면은 이제 헌법적인 어떤 결정권은 지역 회합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발안과 검토 결정 그리고 일정에 대한 결정은 지역 회합의 상임위원 15명, 즉각 종류의 인단에서 5명이 투표하고 그 투표 결과를 전국적으로 집계하여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들이 잘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상임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은 특히 앞에 두 풀의 10명은 시민단체나 정당에 긴밀히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결정을 하진 않겠죠. 각 지역 회합에서는 A라는 사안에 대해 여러 경쟁적인 안들이 검토될 것이고, 각 주장의 발언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고 배포한 자료를 읽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그 지역 회합의 뭐 홈페이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개될 것이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정치 신문에 실리게 될 토론이나 입장은 전국 수준에서 각 주장별 지지 세력들의 대표체가 맡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체는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국회 내 정당에서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 쪽이 하나도 없다면은 결사체들의 연합체가 그 주장에 대한 대표체가 되겠죠. 이 토론은 예비적 토론과 의결 토론으로 나뉘는데, 예비적 토론은 애초 제시되는 여러 입장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더 좋은 안이 제시되기도 하며 타협을 이야기하며 또한 창조적인 상호정부 공유와 위로의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비적 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각 지역 회합은 경쟁하는 의안을 주도하는 대표단체에 지지율이 첨부된 제안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의 대표단체가 자신이 애초에 내놓은 안을 수정하거나 제일 가까운 단체와의 승리를 위한 의제 연합을 구축하여 타협안을 내놓거나 안을 혁신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예비적 토론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결사체의, 연합 결사체의 대표 단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내놓고 예스냐 노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 어떤 장점, 정보 교환, 제한된 합리성의 극복, 이와 같은 브레인스토밍 이런 장점들을 지역 해압에 있는 그 각각의 어떤 보통 인민들에게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의결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의 의결 토론은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경쟁적인 설득의 토론이요, 지지를 호소하는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은 의제의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보통 3, 4회가 될 것이며, 격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썼는데, 이것도 그냥 쓴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저번에 토의한 거 까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일이나 3일 또는 4일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는 비공개이며, 투표를 할 자격은 의결 토론에 모두 출석하여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회 토론에, 모두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 토론 뭐 2회, 의결 토론 2회, 뭐 이런 식의 토론에 모두 출석해야지,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도 없을 뿐더러 결석을 자주 하면 다음 대기인단풀에 등록을 1년간 못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각 안의 개요가 적힌 자료를 회독하고 나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독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에 맞춰서 각 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독하듯이 읽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읽으라 그러면 제대로 안 읽겠죠. 의결된 투표율은 그대로 모든 지역의 투표 결과에 합해집니다. 전체 투표 중 과반수를 얻는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1, 2, 2 안을 두고 다시 재투표를 하거나 점수대 투표 방식을 통해 단순 다수제의 불합리함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제는 1, 2, 3안이 예를 들어서 좌파부터 우파까지 1, 2, 3안이 있고 제일 우파적인 게 1안이고 제일 좌파적인 게 3안인데 35, 30, 30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2안이 선택되는 게 맞죠. 그런데 1안이 선택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안이 선택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나 단순 점수제 투표 방식.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의회도 아니고 지역 해합이기 때문에 재투표 과정 매우 번거로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제 투표 방식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점, 2점, 3점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전체 이제 1점, 2점, 3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은 각 의안의 대표체들은 타협하는 기술들을 이제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점수제 투표제를 해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가장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안이 통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비적 토론 후에 과반수 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겠죠. 재투표 후에 이긴 쪽이 혹은 점수 투표 후에 이긴 쪽이 전체 국민의 심의된 의사로 결정합니다. 이 의사는 국회의 결정에 우선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앤드 국회의 3분의 2가 그것을 부결시킬 수 있을 때만 부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죠. 국회가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3분의 2의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다음 회기에서 개정안을 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회기 동안은 이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회기에 또 심의된 의사의 반대되는 것을 제안하는 국회는 일단 인기를 잃을 것이고 다시 해봤자 또 지겠죠. 즉 지역 해합 투표의 결론은 국민의 가장 심층적 의사에 통과된 것으로 법률적, 정치적인, 제도적 권력이 인정되며 행정부는 이를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여론이라는 비체계적인, 즉각적인 대중의 무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그 위치가 기초지어져 있는 심의된 의사의 제도적인 대상의 확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발전한 지역해합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해합의 모델이 처음부터 성립될 수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행정부의 어떤 특정한 의제에 관련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의제의 통제가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뭐 관악구를 비롯해서 몇몇 구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을 70%를 구청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의결하였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층적 의사를 통하면 과연 70%를 거기다가 쓰게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지역에서 뭐 지역의 어떤 하천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지역의 어떤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뭐 청소년회관 이런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지역의 지역 화폐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뭐 지역 그 교육 방송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할 일들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불만도 더 팽배해 있고, 또한 지역의회는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지역해합이 자문기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구부터 시작해서 때때로 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견제한다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해합의 정원 150명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참여 후보로 신청하는 사람의 수의 풀이 실제 참여 정원의 3배 이상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은 더욱 늘려야 됩니다. 그 수가 늘어날수록 소수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의 온전성이 개선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방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의제를 다루는 지역해합의 경우에는 결사체의 규모가 적어도 결사체의 비율을 쿠폰 비율을 통한 진입이 용이하지만 전국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사체나 정당을 통하지 않은 진입이 소수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나는 이제 결사체와 정당하고 평소에는 연관이 없지만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개방성이, 즉 신청 안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해합의 헌법적 권한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또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참여의 수준과 그 참여 비용의 어떤 유지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여가 많다면 많은 대로 좋은 것이고, 참여가 없다면 해합할 사람들은 있죠. 앞에 두 대기인단의 풀이 기본 정족수를 차지할 것이고, 참여가 적을 경우에는 그 대기인단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대의에 있어서 왜곡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해협의 모델은 수많은 과도안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실행되어야 할 모델의 과도기적 선택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지역 정치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분적인 시민민주주의, 특정 의제 영역에 대한 시민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Deepening Democracy라는 에릭 올린라이트가 편집한 각종 특정 의제 영역에서의 지역 심의 제도를 신뢰를 다룬 그 책에서 다양하게 소개한 브라질의 포토 알레고로를 비롯한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권한이 부여된 참여 정치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나 구지역에서 적극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도 브라질의 포토 알레그로에 공부하러 대의원들이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아직 별 말이 없죠. 브라질의 그 룰라가 대통령의 이제 연임도 이제 하게 됐는데 룰라의 그 브라질 노동자당이 왜 떴냐 그러면은 포토 알레그로를 비롯한 그런 도시들에서 지방 정치에서 이 EPG 즉 의제 영역이 정해진 어떤 심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역 정치에서 성공하여 전국 의회로 출진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당분간은 그러한 심의제도가 다루는 사람들은 단일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그 브라질 포토 알레그로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를 주로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카고시의 어떤 경찰 행정에 관련된 어떤 심의 제도 뭐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역이 정해진 지역 심의 제도는 한계가 있죠. 그것은 의제의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의제 영역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투표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의제의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해합은 자기가 참여 신청하면 바로 참여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한테 나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선거해서 뽑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냥 단일 의제별 심의 제도는 어떤 형식이든지 투표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교육위원회 뭐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 선거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교육지방자치 한다고 하지만 그 투표를 학교 운영위원들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 원리를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떤 학부형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교육문화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헌법조화적으로 해석해보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서 뽑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교육위원회 어떻게 돌아가든 교육감이 어떻게 뽑히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교육감도 다 지역민들이 뽑고 하여튼 너무 뽑을 게 많아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시민대도가 잘 운영되나 뽑고 나면 뭐 하든지 잘 모른단 말이죠. 마치 지방의회 의원들 뽑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막 영역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런 어떤 제도 효율성의 문제도 발생되게 되고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인 해압을 직접 민주제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 의제 영역, 의제 범위도 한정되게 되고 또 지역적인 범위도 한정되게 되고 즉이 모두를 포괄하고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가 전국에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지방의회라든지 행정부의 어떤 심의적 기능, 행정 기능을 다 아사가버린 어떤 행정적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면은 결정이 이제 따블로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직접 참여 심의 제도는 이의 제기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은 이의 제기형, 혹은 의제 발안형, 이두 가지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존의 대의 제도가 수행하고 있던 모든 영역을 다 가져오겠다. 이 특정 의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전국에는, 일반 시민들은 투표만 하다가 볼일다 보는, 그리고 그 투표가, 여전히 대의, 온전한 대의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심의가 기존의 어떤 지방의회의 어떤 심의와 어떻게 다를지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이거 참여자의 범위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만한 참여자를 유지시키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 알레그로와 같은 시에서도 예산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건몇 개만 하는 것이지 확장이 잘안 돼요. 의제 별로 확장이 안 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의제는 또 많이 하겠지만, 관심 없는 의제는 그 심의 기구를 충당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의제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관계되는 시민단체도 조직되는 논리도 다를 수 있는 이 지역 해압은 모든 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심의 제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이나 뭐 인디아나 시카고나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보다도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의제기형 혹은 의안발안형 지역 심의 제도부터 실시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가 뜨는 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에서부터 그 심의제도를 실험해 볼 필요도 있겠죠. 즉 자신의 당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러한 당원 회합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당 내에서 정책 제안이나 정책 승인을 중앙위원들, 중앙의 기구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독점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약되어 있고, 또한 매우 비체계적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도, 의원실이랑, 중앙, 이제, 정책실이랑, 뭐, 연계가 잘안 되고, 그렇다고 의원실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중앙정책실이나 당 간부들이 결정하는 게 당원들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체계로는. 대의원들이 가서 1년에 몇번 그냥 투표하는데 그 투표도 좀 어떻게 각 정책의 적합성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령이나 뭐 어떤 노선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 당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평당원인데,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국회에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나, 당에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저는 끈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끈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과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은 아닌 것이죠. 그냥 제가 사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지 민주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즉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당원 인터넷 직접 투표로 바꿔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정되지 않은 국민 직접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당원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권 행사 중에 제일 귀찮은 게 이제 투표하는 건데, 이 투표를 안 하면은 계속 문자랑 전화가 옵니다. 투표를 하러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누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누구냐, 이번에는. 이런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당은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책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당 홈페이지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놨는데, 당원들은 글안 올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글 많이 올리잖아요. 욕막 하고 악플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말막찍 갈기고 가고. 그거는 없애고 그 사람들이 왜 분회에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분회는 그냥 동원 조직으로 성립되면은 사람들이 참여 유인이 안 생기죠. 여기서부터 착착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즉, 당내의 참여적 시민민주주의인데, 여기서도 우리의 어떤 지역 해안 모델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견 그룹이 있다면, 이 의견 그룹은, 표면 위로서 양지로 올라와서, 당내에서 이제, 의견 그룹에 대한 어떤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의견 그룹의 지지율에 따라서 두 풀을 결정하고, 당원의 일반적인 참여 풀을 한 풀을 정해서, 분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의안 반영과 이의 제기 형태로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실시되면, 당에서부터, 그리고 지역의회에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갑자기 그런 거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씨알도 안 먹히겠죠. 누가 대중적인 동원 지지가 없으면 엘리트들은 거기에 당연히 반대하겠죠.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그 비체계적인 어떤 여론 지지형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히려 여론 조작도 하고 내생적으로 선호도 바꾸고 가면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48%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각 의안 개개별로 통제를 받으니까 이거는 로그롤링도 할수 없고 참으로 불편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보수적인 국회 엘리트들의 반대들은 그리고 그 국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자신들의 정책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의 반대들을 받을 것은 명약하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의회와 당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그런 것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로서 전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당의 실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장소며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정치신문부터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